표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 1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스크린 나오죠? 그래요. 같이 복수 크게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애산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심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가서 레위기 1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환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새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에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울묵해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휘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초가 열거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깊이 묵상하며 또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 받는 자들이 주님 깊은 그 비밀의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가슴팍에 이제 그걸 얹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만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말씀을 훔쳐가는 모든 사탄 마귀들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서 쫓아주시고
아멘.
오직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운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군 천사들을 보호해주시사 오직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저희들이 영으로 보면서 느끼면서
아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사 더 크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멘.
말씀 속에 숨겨진 많은 그러한 깊은 뜻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아멘.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13장 또 14장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그 가르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영적 불감증과 문둥병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 말씀을 할 때에는 그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 4장 16절서부터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휴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일 끝에 4장 18절에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을 전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라라고 했어요. 서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심리가 그러면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하는 것을 이제 그 마음속에 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궁금하게 여길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미리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해답을 여기 그 5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이제 써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여러분 주보에 제일 먼저 시대를 알고 분별하라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달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서브타이틀을 해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시대를 안고 분별을 하자라는 그 서브타이틀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휴거의 때와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너희들이 다 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the time and the season.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이미 아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미 다 그것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두 그 그룹의 사람들을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 저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두 그룹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 마치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임한다라고 했어요. 마치 잉태린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저희들이 이 멸망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임할 멸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너희들에게는 형제들은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빛에 있는 사람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 빛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하면은 주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십니다. 제가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끔 그런 힌트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어떤 주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몇몇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과 너희들, 너희 형제들, 나의 형제들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 성령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데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니라.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예요.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영으로 깨어 있어서 그 다음에 세상과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세상에 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하는 것은 어둠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구별돼서 그래서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같은 편에서 세상과 같이 가지 않냐고 딸로 떨어져서 그래서 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너희들이 왜 그런 식으로다가 사느냐 하지만은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없이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깨어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당연하죠. 밤에 자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밤과 낮이에요. 밤과 낮.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영적의 어두움입니다. 영적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취하는 자들은 어둠에 있어 취한다. 이 취한 데는 술 취한다는 얘기인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주로 밤에 술을 마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뜻보다도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그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경건한 척 하지만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안 하십니다. 미안하게도. 내 생각에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구별이 안 되면은 나는 너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간주를 하세요. 예. 분명히 낮이냐 밤이냐 딱 나눠줘야 돼요. 이게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자고 저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영적 장님이고 세상에 취한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은 낮에 속하였으니, 낮에 빛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제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이 영적 싸움의 대명사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쭉 나오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다시 말해서 전신 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증거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은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똑같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나에게 이걸 두들기는가. 우리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와 같이 교통하고 계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멘. 그런데 나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그냥 일방적인 주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살아계신 아버지라면은 우리가 자녀들인데 자녀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계속 대화를 하기를 기뻐하실 텐데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우리가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로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트를 한 그런 내용을 제일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볼 때 이 말씀이 그냥 읽는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뇌마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꿈으로, 환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audible voice로 이렇게 우리가 듣게도 돼요. 우리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딱 이걸 듣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우리 주님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찾아야 돼. 내가 왜 요즘 아주 답답한가? 요즘 아무런 그 주님의 감동 감화가 아무것도 없는가? 왜 성령님이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가? 했을 때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완악해지고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그것을 깨달을 때 빨리 돌이켜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빨리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그럼 내가 너를 축복을 하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제사장 국가가 돼서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것을 너희들 도와줘야 된다는 그러한 약속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럼 그렇게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순종 안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갈게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로서 36년 동안을 고생을 했었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본 시대 그들이 당한 그 모든 압박과 이런 여러 가지 부끄러움들을 많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바빌론 이방 나라에서 밑에서 포로로 생활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고, 하나님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왜 버려서,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70년을 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레위기 25장,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제사법들이 나오는데, 레위기 25장 거기 1절부터 몇 절이냐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고 나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서 7년째는 밭을 쉬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밭이 쉬면은 밭도 안식이 필요하다.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쉬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또 밭을 또 기름지게 해서 너희들이 또 6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계속 더 밭을 더 키우고 더 농사 지어서 더 많이 부자 되려고 더 그렇게 했죠.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은 쉬라고 그랬는데 악착같이 돈 더 벌어야지 하고서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이런 거랑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걸 오래오래 보고 계셨습니다. 참고 계셨어요. 얼마 동안 참고 계셨느냐? 자그마치 483년을 참고 계셨습니다. 거의 490년에 483년을 참고 계시다가 드디어 그들의 10의 1조를 490년에 71회라고 하는 이것의 490년에서의 70년을 계산을 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것을 예언을 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 이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그래서 70년 동안을 거기서 이제 고통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70년이 거기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들을 정확하게 70년을 계산했죠. 그것을 나중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게 끝난 것이 바로 올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 내는 것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자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오랫동안 48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그들에게서부터 이제 그들 불순종한 그것에 대한 490년에 70년을 계산해서 77이 49에서 그래서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한 거죠. 근데 70년이 딱 되던 해, 거기에 그 왕의 마음을 싹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다 이렇게 포로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잘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마지막 한 이레가 나와서, 한 이레라는 게 7년인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그 483년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7년, 이것을 채우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남았는데, 그동안 기간이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이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483년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다 이제 70년을 가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사인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그 7년, 이것이 이제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고난, 이것의 이 그 역사가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BC 168년에 168년에 그 시리아의 왕 그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을 그 공격해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자기 밑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성스럽게 여기는 그 성소 안에다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가 보였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하게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 다시 일어날 것을 이제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게 제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그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제 그 다시 제3 성전에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높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여기 예언을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7년, 마지막 7년 남은 것에 그 반, 절반 돼서 3년 반이 되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람들 다 컨트롤해서 나를 섬기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것은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참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다 떠난 다음에 휴거가 있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별로 신통치 않게 믿거나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나 그냥 잘 살게 해주니까 누가 왕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가 이를 다 컨트롤하기에 너무 쉽게끔 일단 그 크리스찬들의 그 정말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지면은 이 세상은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앞으로 남은 그러한 이제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그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그 2017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많은 것이 빨리빨리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8년 동안 미국을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보다 이제 한 달, 두 달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빨리빨리 바꿔지고 있어요. 한국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관계, 중동 관계, 계속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중동 평화, 이스라엘 평화, 이것을 위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들이 또 자기 특사를 보내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가지 그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제 교회에 올 때 이제 브루커스 길을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 브루커스하고 카텔라고 위에 보면은 그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그 이슬람의 컬처 센터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 모스크예요. 모스크. 이 사람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거기서 모입니다. 금요일날 저녁. 보통 때는 한가해요. 그런데 얼마 전서부터 이 사람들이 거의 꽉꽉 차요. 아침 저녁으로. 오늘 아침 새벽에도 거의 꽉 찼어요. 야, 이 사람들이 뭐가 있구나. 이 사람들은 열심히 열심히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예요? 이 사탄도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뭘 압니다. 뭘 지금 그 이 짐작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누가 테러를 했다, 누가 어디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꽉 차고 그리고 이제 예, 그들의 그 관심이 예, 그 모슬렘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국의 그 이민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비판하고 또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보기 아 그거 뭐 그 이민 정책 이거 지금 그 불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그 어려운 일이고 또 그리고 중동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편파적이다. 우리 보통 지금 여기서 뉴스에 나온 것들이 그런 얘기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그 이민 정책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오랫동안 그 이민에 의해서 생겨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특별히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 그 아바스 이 사람을 이제 4월 중순에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 그 왕자를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시리아하고 이란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계속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푸시를 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것을 했든지 간에 이것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엄청난 그 성경의 그 마일스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화협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평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참 평화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도 요즘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미국 국방장관이 그 제임스 마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한국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며칠 전이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미국 국무장관, 외무장관은 마찬가지죠. 렉스 틸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중국 갔다 돌아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국방장관과 그 다음에 국무장관 두 사람이 가서 각 나라의 그 리더들하고 국방장관들하고 서로 회의한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노스 코리아에 대해서 북한 때문에 갔어요. 네, 북한.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것이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때하고 달라요. 그 최근 한반도에서 이제 한반도가 있으면 거기에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고 남해가 있죠. 근데 지금 그 주위에 미군 그 군함들이 꽉 찼어요. 핵 잠수함이 있고 그다음에 핵 항공모함이 있고 그다음에 이 또 그 이지스함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들을 이제 그 하는 저 군사 작전이요. 네. 그 군사 기작 군사 작전이죠. 그렇죠. 그 이름이 official name이 Fowl Eagle and the Key Reserve Exercise라고 해서 군사 작전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더라고. 항상 그러니 매년 하는 거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다릅니다. 그 이 Key Reserve는 작년에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Foul Eagle이라고 해서 그 어린 독수리 이런 그 명칭을 붙이고서 하는 것은 이들에게 이제 특별히 이번에 거기에 편승해서 미국 육군의 그 델타 포스라고 하는 그 특공대를 같이 보내고 그다음에 해군의 네이비 씰 팀 넘버 6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붙이고 그 다음에 그린베이를 붙이고 그 다음에 레인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국 전역에 아주 정예 특공대들이 다 모여서 거기 같이 가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훈련 목적은 가서 거기 뭐 그 해마다 하는 키 리서브 가서 총 쏘고 오는 그것이 아니라 몰래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죽이고 그 밑에 있는 하수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WMD 그 생화학 무기들 여기 다 터뜨려버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들이 그런 걸 했어요. 2011년에 오사마 빌라데들을 죽인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제책임자 아부 알샤위인가 하는 이 사람도 죽인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CIA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는 그 드론이죠. 드론. 그 무인 조종기 요격기라는 그 비행기. 그래서 그거를 띄워서 거기서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탈레반 그 테러리스트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컴퓨터를 보고서 그대로 쏴서 죽이는 겁니다. 그대로 그렇게 죽여요.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이번에 CIA에서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위성 정찰만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총을 쏴서 죽이는 그 폭탄을 터뜨려서 죽이는 그런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을 했어요. 이것이 지금 이번에 군산으로 다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군산 공군기지.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모든 것이 북한에서 여차하면은 그냥 왕창 가서 다 때대로 부시고 그리고 오는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월 중순에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해서 김일성이 죽은 날인지 뭐 생일인지 하는 것을 그 기념하는 이런 날을 전후해서 북에서 제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할 걸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태까지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70년이 돼 가는데 근데 이 동안에 물론 한국 전쟁 53년에 휴전이 되고 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텐스하게 아주 긴박하게 미군의 군대들이 한국을 뺑둘러싸서 가장 최신 무예로 거기 그 동원되는 비행기들이 그 B1B라고 했습니다. B1 아주 아주 슬릭하게 생긴 그런 핵 폭격기인데요. 폭격기. 제가 1975년에 Rockwell International 거기 다닐 때 그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드는데 그러다가 카터 대통령이 그걸 캔슬해 버렸는데. 그래서 거기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그 다음에 괌에서 떠나서 2시간 만에 한국에 거기 도착을. 그래서 북한 평양 그쪽에 아니면 땅굴에 거기에 이 핵무기를 터뜨리고 그리고 완전히 박살낸 다음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그 B1B 태세가 거기 이제 이번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거기 또 같이 참여한 것이 핵 항공모함 칼빈슨 그다음에 F-35 그 비행 요격기와 폭격기를 겸하는 그런 F-35라고 가장 최신 그 비행기들이 이번에 한국에 다 이제 증파가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장 그 1953년 이래로 초긴장과 초긴박한 급박한 이런 상황인데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한국 국민들은 대부분이 불감증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해마다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뉴스에 한 줄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나버립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 정치꾼들 중에서 하나 뽑으려는 이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맨 뉴스들이 언론들이 그거 가지고 떠들고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좌파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북한을 연방제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한 대통령 후보들의 이런 속셈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숨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촛불 시위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숨겨져 있는 공산주의를 그 따르는 많은 이런 열성분자들도 간첩들도 많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청년들을 그들 우리와 같은 동족이다, 우리와 같은 형제들이다,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같이 협력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세뇌를 해서 그래서 끌어들이고 그리고 따라오게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깊은 동면에 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의 관심은 그 뭐 교파, 자기네들이 속한 교파, 교단, 이들이 얼마나 더 세력을 더 많이 잡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교회 안에서 그 많은 좌경 세력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그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북한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성서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그 밑에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좌파 이적 단체들이 그 밑에 있으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돈들이 다 한국에서 그걸 서포트를 받는 또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것을 이제 움직이고 또 따르고 또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그 세력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 한국 교회들이 깊은 영적 불감증에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고 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급하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고 걱정이 그러는데 오히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 항상 우리가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스토리가 달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하나님만 아시지. 사실은 일찌감치 벌써 이것이 터졌어야 될 건데 그런 일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누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하고 나고 적진에 적진 적하고 적의 라인하고 그 다음에 이쪽 아군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서울하고 거리가 자동차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 거리를 두고 그리고 계속 서로 견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간첩들은 이제 땅굴을 통해서 아니면 저 배를 타고 해서 아니면 또 비행기를 타고 해서 이 남쪽으로 와서 그래서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이제는 그 방공에 대한 사상이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다릅니다. 이제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 벌써 지난 두 대통령이 먼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지 않다면 벌써 남한은 다 뚫렸을 것을 제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러한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잘 알고 분별을 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들이 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에 전쟁 나면 큰일 나요. 전쟁 나면 그 조그만 나라에 거기 지금 거의 4,500만이 사는데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지금 뭐 잘 산다라고 이렇게 그냥 떠들고 돈 많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그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크리스천들 더더군다나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때가 어떤 때라는 것을 안되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건가 그거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달으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레위기 13장 14장을 통해서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문둥병, 나병에 대해서. 그런데 14장 제일 끝에 가보면은 이거에 대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그것을 가르쳐준 것을 봅니다. 14장 54절부터 57절을 보면은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이게 퉁퉁 분대는 거죠. 붓는 것과 피부병의 색점의 연계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황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문둥병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 지금은 여기 뭐 미국이나 한국도 그렇고 문둥병 환자 별로 볼 수가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전쟁 후에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문둥병 환자들이 이제 그 구걸을 하면서 이제 상위군들하고 같이 이제 막 떼거리를 몰려 다니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을 합니다. 이 문둥병은 사람의 피부에 처음에 이 잠복 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이게 나타나면 피부에 문둥병이 부스럼처럼 나타나. 그래서 점점 커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가 떨어지고 눈썹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커지면 다리가 잘라지고 그 다음에 몸의 부분들이 다 갑니다. 손도 잘라져요. 팔도 잘라지고 그래서 몸으로 죽지도 않아요. 근데 그리고 둥글둥글 굴러다니고 이래 참 비참한 동물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게 참 안타까운 거 더 답답한 것은 본인이 몰라요. 왜냐하면 아프질 않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서 내가 손가락이 잘라지고 눈알이 하나 이렇게 뭐 더 짓물러서 떨어져도 아프지가 않은 거 그대로 그냥 다닙니다. 그대로 이게 아주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것이 있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것을 close observation 아주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계속 이것을 7일 동안 검거해놓고 7일 동안 또 다시 보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그 문둥병이 오직 하나님만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둥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문둥병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를 고치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 영적 문둥병 환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퍼뜨리고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가 돼서 내 지금 영적으로 내가 떨어져 있고 내가 낮아져 있고 내가 부서져 있고 내가 이제 흐물흐물해져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예. 그러면서 계속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 죄의 모형인데 이 문둥병이 그 죄 때문에 이것을 다 막아놓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점점 이게 더 커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조그맣게 부스러기부터 시작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손가락, 발가락,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완전히 몸 전체가 다 고장이 나도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그래서 문둥병이 다른 백성들에게 퍼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격려하고 이것을 계속 보고 또 그것을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는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죄를 지적해주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영적 리더들조차도 이게 영적 문둥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같이 문둥병 환자들끼리 같이 손을 붙잡고 춤추고 그리고 어디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문둥병 환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똑같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둥병 환자. 이 제사장이 문둥병 환자를 찾으면은 진단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격리시키는 거예요. 금고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막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것을 격리시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죄에 옮기지 못하도록 이것을 합니다. 예,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이제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다 이것을 고치십니다.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지느냐, 둔해져서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느냐, 내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서 영적인 성령 충만을 내가 경험하고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전혀 그런 것이 덤덤한 그런 삶을 사느냐, 또 내 그 성령의 열매의 그 아홉 가지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있는가, 항상 수시로 체크해야 돼.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이러한 그 선한 것이 없다면은 빨리 돌이켜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참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한 그 사탄의 세력들은 점점 더 커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처음보다 훨씬 더 약해졌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기 전에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가 없을 그런 성령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진단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더 깨어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적인 그 내가 예민함이냐 아니면 영적인 그 문둥병처럼 아주 무뎌진 그런 삶을 사느냐 이것에 달려 있어요. 지금부터 3년 전에 2014년 6월 10일 날입니다. 이라크의 그 모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어요. 모술이 그 지금 옛날에 5천 년 전에 그 니느웨입니다.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런 도시가 바로 그 니느웨인데 지금 모술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밤중에 까만 옷을 입은 그러한 그 IS 그 부대원들이 300명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 모술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갑자기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대들을 이제 가서 갑자기 잔 걸 다 죽여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겠습니다. 그 2014년 6월 10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미 그쪽에 그 쿠르드족 그 정보계 통해서 그 모술에 있는 거기 시장과 그 다음에 거기 그 정치 리더들 그 다음에 군대 리더들한테 이미 통보를 했어요. 이제 그 IS 반대파들이 오는데 너희들 깨워서 준비하고 이것을 막을 준비한다. 근데 이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듣질 않고 그냥 자기네들의 여기 한국 복도같이 서로 정치 싸움에서 서로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또 종교 싸움에서도 그 종파가 거기 순위파하고 씨앗파하고 서로에서 싸워서 네가 이기냐 내가 지기냐 그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 얘기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술이라고 하는 거기에 10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100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근데 그 1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싹 다 완전히 IS에게 점령이 됐습니다. IS. 군인들은 놀래가지고 무기를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가서 새로운 무기들로 가서 갖춰줬는데 그런데 다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ISIS 그들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이 ISIS의 애들들은 그냥 바보 같은 그런 그 테러리스트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 거의 다 대학교 졸업한 애들 젊은데 그 순위파 극단 분자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을 그 핸드폰 그 셀러폰으로 다 동영상으로 그것을 다 찍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시간도 안 돼서 이것을 쫙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전 세계에 쫙 다 퍼립니다. 세상에 이것을 전에 보지도 못했는데 보는 앞에서 사람들을 칼로 다 목을 자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런 걸 한다라고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복면을 쓰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네. 이 300명이 100만 명을 다 모였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 그 안에 거기 그 이라크의 그쪽에 그 모술에 많은 그 CIA 그 순이하고 시아이트가 있었는데 시아이트 컨트롤 한 도시인데 그 거기에 순이파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머슬에. 그래서 이거 우리하고 같은 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많은 그 시민들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다 매겨주고 그 다음에 다 했어요. 근데 이 아이시스 놈들이 그들을 그냥 그대로 우리 편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도 같이 죽였어요. 말 안 들으면 그대로 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리아 계통에 그 크리스천들이 한 7만 명이 있었는데 당장 나가라고 해서 다 쫓아버렸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자기네 종으로 남아있었어요. 여자들은 특히 자기네들이 전부 다 강간의 대상이에요. 아이시스 대원 하나가 평균 여자 200명을 강간했다고 그렇게 토의라는 그 유튜브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이건 마귀들이 사는 것을 이제 얘네들이 했어요. 아이시스들이. 근데 지금 3년 후에 그 모술이 어떻게 되느냐. 그 옛날에 그 찬란했던 거기에 고조적인 문화가 있었고 거기에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높은 빌딩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전자포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지뢰들 그 다음에 또 이 화약보들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것들이 곳곳에 숨겨 있어서 사람들이 차를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 대신 거기 있는 모든 은행들이나 모든 그 정부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얘네들이 접수를 해서 엄청난 돈을 다 빼놔버렸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300명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300명이 지금 몇만 명이 됐습니다. 몇만 명. 이게 왜 그래요? 그게 영적인 그 문둥병에 걸리면 그렇습니다. 1936년에 히틀러가 그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1차 대전 후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왔어요. 그때 50만 명의 군들이 군인들이 이제 히틀러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독일 안에서 그러니까 의뢰 그러니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히틀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옆에 있는 폴란드를 쳤습니다. 폴란드. 근데 그 유럽에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옆에서 있는 나라니까 거기서 끝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폴란드를 치고 나서 폴란드를 독일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히틀러의 군대가 몇 명이 되느냐 하면 9배가 넘었습니다. 450만 명의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역사는 이런 얘기가 있죠. The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다시 계속 되풀이된다고. 이걸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요. 월남에서 그렇고 캄보디아에서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러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그냥 의뢰 뭐 그러려니 그러다가 끝나겠지 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적 문둥병에 걸려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그리고 그냥 덤덤하게 그러고 지납니다. 내가 흔들면 어떻게 되랴 라고 하면서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물론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새롭게 또 탄생이 되고 합니다. 이런 깨어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부탁하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이 말씀들을 저버린 사람들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적 불감증에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영적 그 문둥병자로 행세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남들이 평안하다, 괜찮아.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잘 살았는데, 그건 뭐 남북한 사이가 이게 뭐 그 하루 이틀의 얘기인가?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 착각하지 말고 똑바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바뀌어져서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쿵쾅쿵쾅하고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오사마 빈라덴이 2001년도에 그 생각지도 않은 그 여객기를 납치해서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두 개를 그대로 다 폭파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이러한 것을 한 다음에 모슬림들이 자신이 생겼어요. 자신이 내가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은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인피델 알라를 반대한 사람들을 내가 없앨 수 있고 내가 하늘에서 이 70명의 처녀들이 나를 맞으겠구나 이런 세뇌 속에서 그러고서 이제 속국으로 갑니다. 그것이 자랑스럽게 가는 이러한 그 모슬림들의 그 가르침입니다. 그 실제로 자기네들 코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러한 그 비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비상식적인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다른 일과 같지 않고 깨어서 근신할지라. 또 이 불신자들은 밤에 자고 또 세상에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은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가 심히 이제 중요하고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프라이오리티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물론 직장에 다니고 내일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주님 앞에 곧 만난다면은 내가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해야 되는 그 대답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 글쎄요, 난 글쎄 뭐 그냥 잘 살다가 애 키우다가 그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모른다. 우리 주님께서 나하고의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 이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나의 포지션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영원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기서 몇십 년 사는 동안에도 좀 더 살라고 더 나은 데 더 좋은 데 살라고 아글아글 쓰고서 그렇게 하는데 나의 영원한 나의 포지션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왜 그런 데는 우리가 장님이 되고 욕심이 그런 데는 없느냐 말이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한 기회.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책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제 요 다음 주일에 3월 31일 날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1250명의 그 오로모 족속들이 이제 그 침례받는 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5월 5일부터 7일까지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그 프레어 컨퍼런스 여기에 또 어제 그 아프리카 그 이스트 아프리카하고 그 사우스 아프리카 그쪽에 있는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하고 그다음에 그 리더들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돕고 또 기도해요. 그 사람들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차비를 보내줘요. 버스값을 도와줘야만 사람들이 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엿보고 기다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파키스탄에서 그런 열매들이 벌써 많이 나왔잖아요. 파키스탄의 그 사람 마시 목사가 그 기도책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우르두 말로 번역을 해서 이것을 이제 그 파키스탄에서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저 UAE, United Arab Emirates라고 해서 이제 그 두바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이것을 많이 보냈어요. 그곳에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이 거기에 일자리 찾아서 많이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로.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이 책들을 가지고 보냈을 때 이 많이 자기네들의 삶이 변하고 많이 기도응답이 왔다고 그런 것을 자기네 그 우르드말로 전해서 그래서 사라 마시 목사한테 이것을 편지 이메일을 보낸 걸 그분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나한테 그걸 보내준 걸 제가 받았잖아요. 이것이 그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아십니다. 이 성령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들을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어떤 기도책을 가지고 성공했는데 그걸 내가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하면 그것이 그것에 대한 크레딧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밀과 축복이에요. 아멘. 그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파트너로 삼아주겠다. 네. 그 동역자로 삼아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코레이버 파트너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스웨덴의 그것도 기도책도 바꾸고 지금 이란어도 그 파르시 언어로도 지금 또 번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영적 싸움이 있다고 나한테 연락이 와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막을 열어서 보호막을 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어주셔서 많은 이제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할지 할지라도 많은 기도의 그 응답이 또 기적이 이제 여러 곳에서 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는 이것을 기도 응답을 받을 걸 기대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뜻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그 영광의 그 자리에 갈 수가 있고 큰 하나님의 그 상급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쁨으로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꼭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과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가 심히 악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밤에 취하고 또 잠에 또 취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세상에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 교회들을 특별히 소수에 깨어있는 교회들은 이것을 알고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서 가까이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꼭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모두 싸워서 이기며 주님의 그 파트너로서 주님의 그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그러한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또 그리고 기름 부으심에 이제 정말 깨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머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택한 그 신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